고린도전서 67번 메시지 부활의 문제를 다룸 3. 부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일상생활에 깊은 관계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은 사실상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 있습니다. 신성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이 그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몸에 산 지체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부활의 도덕적인 영향과 부활의 정의를 볼 것입니다. 부활의 도덕적인 영향. 우리는 20절부터 28절이 하나의 삽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29절은 18절에, 30절과 32절은 19절에 연결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29절에서 바울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죽은 자가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 왜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음이라는 구절은 죽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침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들에 의하여 공식적인 일로 일반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주임을 믿었지만 죽기 전에 침례를 받지 못한 이들을 염려하여 죽은 사람들을 위해 했던 어떤 개별적인 민리들의 개인적인 실행이었습니다. 침례 안에서 부활이 강하게 상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는 소망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사도는 부활의 진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행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떤 민리들에 의해 행하여진 침례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9절에 있는 위하여라는 단어는 실제로 무엇을 대신하여를 의미합니다. 어떤 민리들에게는 또한 주님 안에서 믿었으나 침례받지 않고 죽은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리들은 그들을 사랑한 나머지 죽은 사람들 대신하여 침례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 의하여 가르쳐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실행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리들에 의하여 실행되어진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한 민느니가 다른 죽은 민느니를 대신하여 침례받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강한 신앙을 나타냅니다.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단지 매장만 된다면 왜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침례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으려 했던 사실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리라는 신앙과 기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이단에 대한 그의 반박의 일부로서 이 실행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그들이 부활하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느냐. 이것이 여기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30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바울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겠습니까? 왜 그는 매일 자신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는 그 대신에 현재의 생명을 즐겼을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는 단어는 목숨을 거는 것,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것, 죽음에 직면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의 민니들은 사도의 수고의 열매였으며 그런 이 수고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죽음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사도는 이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는 그가 매일 죽는다고 단언합니다. 목숨을 걸고 수고한 열매인 고린도인들에 관한 사도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이지 자신 안에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고는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건 군인과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싸웠으며 고린도인들을 위하여 매일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동안 매일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인 고린도에 간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유대적인 어떤 것도 반대했으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것도 또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일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기꺼이 죽을 각오로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32절에서 바울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에서 사용된 맹수라는 구절은 악한 사람들이나 일들을 암시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악한 일에 대항하여 범인처럼 싸우는 것은 현세의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가 복음을 인하여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로 더불어 싸웠으므로 장래 부활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으로부터 바울이 맹수를 대항하여 싸웠음을 압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강하게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악한 사람들이나 일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싸운 것이 바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바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즈음에 말해지고 있었던 에피쿠로스파 사람들의 격언의 문구인 것 같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장래에 소망이 없을 것이며 못 이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린 미래를 잊어버리고 에피쿠로스파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생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말 것을 경고함. 33절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즈음에 말해지고 있던 헬라시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로서 사도는 고린도의 민리들에게 벌이 없다고 말하는 이단적인 사람들과 어떤 친분도 맺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 악한 친분은 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속이는 터무니없는 이단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이단에게 듣는 사람은 그에 의하여 속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이단들의 친구가 된다면 그러한 친분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의 복을 떠난 어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 생활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악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소극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면 그러한 친분은 당신의 교회 생활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33절에 언급된 선한 행실은 주님을 사랑함과 장래를 위하여 삶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드림과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함을 포함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다루어진 모든 선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34절에서 바울은 그의 명령을 계속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는 것은 취하여 무감각한 데에서 진지하기 위해 깨는 것, 즉 취하기를 그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미혹된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되기 위하여 이러한 죄로부터 심각하게 깨어날 것을 충고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이단의 무감각한 가운데 불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무감각함을 끝내야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알지 못함은 우미함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함으로 이단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지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의들에게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진지하게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주의하지 않고 다만 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에피쿠로스파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의를 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의롭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생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알도록 도와줌으로써 알게 된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움을 기뻐했으며 또한 교회를 알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교회 생활에 관한 특히 교회 입장에 관한 가르침은 육적이라고 했습니다. 민의들에게 교회 생활을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육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모두 불의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러한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취하여 마비된 것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 중 어떤 것은 단지 적은 비율의 이단이지만 또 다른 것들은 많은 비율의 이단입니다. 당신은 왜 기꺼이 어떤 종류의 이단을 받아들이는지 압니까? 이것은 당신이 그 이단을 향한 어떤 경향, 즉 안의 성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취향에 맞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당신의 입맛에 맞추어 이단적인 가르침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을 알고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그들의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하는 악한 친분을 유발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우리 행실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행실을 부패케 하며 우리로 파손케 할 것입니다. 부활의 정의. 자연계에서 우리는 부활의 많은 예를 갖고 있습니다. 1936년 난 중국의 한 좋은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나에게 그는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현대 과학의 지식에 근거하여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이 과학적인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집회하고 있었던 방 밖에는 밀밭이 있었습니다. 난 그로 하여금 밀이 자라고 있는 밭을 주목해 한 다음 그 밀이 씨앗들이 땅에 묻혀서 산출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 씨앗들은 죽었지만 지금 밀로서 부활 안에서 나왔음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죽음과 부활의 예를 통하여 이 젊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대만에 인도하는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로서 밀을 사용한 것은 나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예를 따른 것입니다. 부활의 몸. 35절과 3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몸으로 나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시각적인 헬라인들은 그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했으며 그들이 물은 질문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답변에서 바울은 식물의 생명을 언급합니다. 부활의 실제는 본성 안에 포함된 것이고 감춰진 것이며 특히 식물의 생명에 있습니다.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인들의 첫 번째 질문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37절에서 바울은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라고 계속합니다. 뿌리는 것은 밀의 모양이 아니라 씨 곧 알갱이입니다. 그러면 씨는 자라서 장래 형체로 변합니다. 어떤 씨들을 서로 분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씨가 흙 속에 뿌려져 자라면 결국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식물들은 모양과 색깔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 예에 이어서 바울은 38절에서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형체라는 말을 37절에서와 같이 부러져 죽은 형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부활한 몸, 즉 다른 모양과 높은 차원에 적용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의 두 번째 어리석은 질문인 어떠한 종류의 몸으로 나오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39절은 말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39절부터 41절에서 사도는 어리석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 즉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물속의 고기들에게 땅에 속한 형체로 각기 다른 영광을,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각기 다른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주신 것처럼 모든 부활한 생명들에게 형체를 주실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42절에서 바울은 결론에 이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리고 그는 부패하고 욕되고 악한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44절에서 바울은 혼적인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인 몸이 있은즉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혼적인 몸은 혼에 의하여 고무된 체념적인 몸이며 그 안에서 혼이 지배하는 몸입니다. 영적인 몸은 영으로 속해진 부활한 몸이며 그 안에서 영이 지배하는 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혼적인 것을 가진 체념적인 몸은 부패함과 욕됨과 약함 안에 뿌려져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했을 때 그것은 썩지 않음과 영광과 능력 안에서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날 우리는 부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대상 썩음과 욕됨과 약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썩지 않음과 영광과 능력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